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메어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부활과 새 생명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망할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산 자로 섰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옵나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욕된 것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흠모하던 모든 옛 본성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사람의 새 성품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또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춰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사모함나이다. 하늘의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신령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주 앞에서 은혜를 간구함나이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일에 힘쓸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모였을 때에 외숨신앙 고백서를 통해 주께서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교회를 통해 가르쳐주신 바 되어진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에 걸음을 인도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성찬 공부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장 성찬 7항부터 볼까 싶습니다. 7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각연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각연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방금 읽었던 7항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걸 받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한 이해를 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한 가지 배운 건 있죠. 그 로마 교회의 성찬에 관한 이해였는데 로마 교회 성찬의 이해는 흔히 무슨 설? 화채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화채설. 그게 이제 6항에 6항? 7항? 5항? 6항. 6항에 화채설 많이 나오나요? 아, 나오네. 그죠? 그 두 번째 일반적으로 화채설 불리우는 성경에 그렇게 모순 되는 거. 그런 이제 루터 로마 교회의 잘못이 있는데 로마 교회 말고 루터 교회도 루터파도 우리 개혁파하고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교파적 분열을 안 하고 로마교회에 대항하는 한 교회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 이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체는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많이 쪼개져가지고 불편하죠?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도덕적 열등의식이 있다고요. 로마교회는 조직이 하나고 큰데 개신교는 종교 이후에 갈갈이 찢겨져 나갔지 않냐 싶어서 교파가 많으니까 분열이 많은 것은 곧 뭐죠? 분열 많은 것에 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니까 개신교인들의 영적 경건과 그들의 신학적 이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쪼개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일반인들이 볼때 제3자가 볼 때도 개신교파는 좀 탐욕에 대한 분열상에 대한 부담들을 좀 주고 실제 우리가 도덕적인 열등 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요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톨릭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신자들 수준에서는 되게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우리처럼 열심으로 말씀 자체 뜻을 탐구하거나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교리적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번 비교해서 말하기 좀 어렵네요. 그것도 또 개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신자들 일반은 그냥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다니기 때문에 예민하게 못 느끼지만 가톨릭은 조금만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게 되면 얼굴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교파들의 분열이 있어요. 근데 그 분열들이 하나로 외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통합이 뭐냐면 교황을 머리로 하여 세워지는 교회의 유형적 조직체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하며 거기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끝나고 바로 할 교회 권징 시간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된 조직에 있어서 그들은 교황, 이제 교황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위임받은 자면서 위임받은 교황이 그 고난을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비숍이라고 말하는 감독에게 나눠줘요. 주교죠, 주교. 이 주교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주교들은 대리적 권한자예요. 사실 그것도 누구한테 위임받은 거냐면 교황이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적 유형교회의 권력을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혼자 다 쥐고 있으되 대리적으로 비숍, 그 감독들, 주교들을 세워서 주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주교까지가 결국은 이제 교회고, 그 주교의 영향에서 다시 대리적 위임받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부들입니다. 일반 신부들이 이제 신부가 물론 주교가 나중에 되겠지만 일반 신부들이 주교에 따라서 권한 위임받죠. 그러면은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교가 없는 곳엔 교회가 없어요. 주교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신자들은 일반 신자들은 이들이 주교 없이 100만 명이 모여도 거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행함은 주의 일꾼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의 위치는 신부들의 위치가 신분적으로 일반 개신교 안에서 목사와 장로 당의 중심으로 이천 장로계 비춰 보면 목사와 장로에 비유할 때 이분들이 신부들이 갖고 있는 그 신분적 위치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장로 일반이 평소 캐톨릭 가면 신자의 대표가 되어진데 신자 대표의 지위라는 것은 장로계의 장로 지위하고는 비교 안될 만큼 낮습니다.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장로계의 장로님들은 장로교 안에서는 당회 정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자요 지도자의 그 리더십에 대한 위임을 받고 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주인은 개신교 현저히 높은 거죠. 반면에 신부에게 주어진 신비적 미신적 잘못된 입각한 신부의 또는 비숍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탈색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서 있는 목사. 목사는 장로의 한 분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 중에서 목사라 일컫는 거예요. 장로인데 목사라 일컫는 것이지 목사와 장로가 본래부터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에 당의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당의 의결권에 다 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다만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의 책무의 중차대성과 그다음에 사역의 책임성을 우리가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지 장로가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종 그리고 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 말하는 건 다 캐톨릭적 관습인데 개신교 신관에 가면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모두가 다 주 앞에서 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책임적 소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르치는 책무를 맡은 자와 다스린 자로서의 장로적 책임이 서로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다 한 장로로서 장로단의 일원이죠. 거기 이제 다른 직분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구성되어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조직체상 비교해 보게 되면 평신도적 지위는 훨씬 개신교가 높고 또 성경적이고 이쪽은 반면에 훨씬 낮고 그다음에 목사와 감독에 비교해 보면 이쪽 훨씬 높고 이쪽 훨씬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 아래서 이들이 이런 직제 체제에 동의하는 한 신학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틀 안에 이 교회 직제 체제를 그들 유지하면서 서로 신학적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즉 교회론 쪽 구조만 동의하면 캐톨릭은 어느 조직이든 다 흡수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 교회론 쪽 구조 자체가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신학적 차이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뉘어지는 조직을 나누는 그런 이제 분리 현상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처음에 주창하고 이끈 이가 루터죠.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제 루터파를 형성하게 했는데 근데 루터파의 성경 해석과 다른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리폼드라고 말하는 이제 개혁파가 생기게 됐어요. 루터파에 비교해서 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물론 칼빈이죠. 스빙글리, 칼빈, 그 이전에 블링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폼드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컨대 우리가 칼빈이라고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은 이 칼빈과 루터파 간에는 캐톨릭의 교회론과 잘못된 교리를 반대는 다 공통적이면서 그들 사이에 상이한 성경 해석과 신학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찬론의 문제가 딱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성찬이란 것은 뜻이 다르면서 같이 할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내용이 좀 다르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행할 것이냐. 구체적인 행위로 고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어요. 일단은 이제 캐톨릭의 화체설을 반대하는 데는 양쪽이 다 동의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루터파하고 켈빈파의 가장 큰 차이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루터파는 이 떡과 그다음에 포도주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캐톨릭의 화체설은 틀렸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주께서 떡을 나눌 때내 몸이라 하셨고 피를 내 피라 하셨을 때이 포도를 피라 하셨을 때 주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임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임재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함께 하시는가? 캐톨릭은 변화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죠? 화체설로 바뀌어서 임재하는 것인데 우리 그걸 반대했으니 그럼 오늘 어떤 식으로 임재한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문제가 등장했을 때 루터파의 견해는 주님의 살이 떡 안에 주님의 살이 떡이 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살이 떡 안에 떡 위에 떡 밑에 떡 옆에 이렇게 주님의 살이 떡을 먹는 이 떡과 더불어 함께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냐니까, 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실제 예수님의 뭐가?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떡 안에 떡과 더불어 함께 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한 리폼드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그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가 있으면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몸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예수님 몸이 실제로 임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아이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차이가 그렇게 간단한 차이가 아닌 것은 이 성찬론에 관한 논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엔 기독론의 예수님 즉 기독론의 차이하고도 맞물려서 신학적인 차이의 그 편차가 요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빙산의 일각처럼 튀어나왔지만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큰 신학적 차이를 갖고 와요. 그 신학적 차이를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설명해드릴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그래요. 제가 무시했어, 우리를.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보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친 자의 잘못인지 듣는 자의 문제인지 모르겠다. 몇 번을 설명해 주면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렴풋이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하시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성부와, 근데 안 보이잖아, 저 뒤에서.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죠? 빨리 앞으로 와요. 이거 칠판 안 보이면 설명 들어도 잘 안 되실 텐데. 빨리 앞으로 와요. 보이는 데까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 성부와, 자,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divine, D라고 표시해보자고요. 하나님이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어떤 성품이 더 더해지게 되어졌나요? 인성. 그래서 인성, 휴매니티, 인성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인성이 될 때는 그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원래 영원전부터 신성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더해 취하신 것이라. 그 인성을 취하셨다 요까지 설명드리니까 교회가 한 100년 이상 싸웠어요.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갖고 또 싸웠죠. 결국은 완결되기를 한 위격 안에 품성이 두 품성이 같이 계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품성 사이는 섞이지 않는다.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성과 인성 사이에 단 하나라도 같은 공통적 속성이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성에 관한 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죠. 그 속성에 관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사람인 것이 되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성과 신성 사이는 단 하나도 공통 분모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데요? 닮은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지혜롭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 말이 같은 뜻이 아니죠? 이 지혜롭다와 하나님 지혜롭다는 뜻은 실제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피조물인 유한자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초월자인 무한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언어로 표현해요?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자연과 유한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로 어떻게 무한자를 설명해요? 이것은 다 뭐예요? 유비예요, 유비. 실제로 그 말이 그 하나님의 표현에 딱 맞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수가 지혜로움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혜라 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그 단어를 활용하여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렴풋이 하면 뭐죠? 채워가서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던 것은 우리가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주어진 고결한 성품들을 생각해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적 속성일 수 있겠다. 거룩성, 우리 거룩한가? 지혜, 아름다움, 뭐 등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취하시니까 그 인성과 신성 사이에는 공통성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 섞일 수가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위격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완전히 분리되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인성은 인성대로 따로 다른 사람이 있고, 신성은 따로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고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두품성이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분리되는 채 있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인성과 신성 사이에 한 위격 안에 사람으로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으로도 나타나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는 이 현상 안에서 인성과 신성 두 품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를 더 연구한 신학적 토의 가운데서 루터파는 이렇게 생각해요. 루터파는 선생님은 보라, 이 인성이 없을 때도 본래 성자,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은, 성자의 제2위 위격 하나님은, 제성자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더불어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비록 취하셨다고 해서 인성과 신성 사이에는 혼합은 없지만, 그러나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인성이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즉 인성은 자기를 취한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성은 영광을 입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격의 한 분이셨죠. 본래부터 신성을 영원전부터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음으로 인해서 인성은 신성의 영광을 입는다 그랬어요. 인성이 다르다. 예컨대 여보게, 자네가 인성을 취해서 루터가 있다 그러면 루터가 우리에게 루터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루터가 저기 있네. 근데 이 루터란 사람은 칼빈한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죠? 인성은 같이 취했으나 서로 다른 사람 보이는 것은 칼빈이라는 한 인격체가 인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루터라는 인격체가 어떻게요? 인성을 나타내 보여서 둘다 사람으로 보는 보이지만 칼빈은 칼빈이고 루터는 루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인성을 취하고 있는 인격적 소유자예요, 우리가 다. 그럴 때에 루터가 인성을 취한 것이나 칼빈에 대한 인격이 인성을 취한 것이나 다 동등해서 특별할 게 없는데, 아 그런데 칼빈의 인격이나 루터 인격 비교가 안 되는 누구가 인성을 취했다고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했으니 이 인성이 칼빈에게 취함 받았을 때 인성과 루터한테 취함 받았을 때 인성과 자네나 나나 우리가 취한 인성 우리로 말미암은 인성이 나타남이 어찌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했을 때 나타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인성이 예사롭지 않은 영광을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파는 그 결과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 육신이 영광을 입어 마치 하나님처럼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항상 일 수 있는 편재성을 지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재성,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성질. 그 누구나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성적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입었어요? 육신이 입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육신이 어디에 있게 되어진다? 성찬하는 곳곳마다 실제로 육신이 와 계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루터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개혁주의는 아이 그 사람아 그 틀린 얘길세 이 인성이 성자 하나님이 취하셨어도 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당신은 이미 뭐라고 말해도 신성을 섞은 것일세.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미암아 인성을 취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그 인성이 성자 안에 취해서 영광을 입어서 편재한다고 말한 자체는 그것은 완전한 인간됨을 당신이 부인하거나 완전한 인간됨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신성을 어느새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잘못이네. 이게 이렇게 개혁주의 생각이에요. 개혁주의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성은 성자 하나님이 취하시더라도 완전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신성을 취할 때 그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두 품성을 각각 취하시는 것이지 인성이 신성의 영광을 입어서 뭐 바뀐다 이런 개념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 인성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적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인성은 인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제약을 항상 받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찬을 나눌 때 남포교회가 나누고 주님의 교회가 나누고 저기 세한교회인가? 나누고 이렇게 같은 시간에 성찬을 나눌 때 동시에 짠짠짠 오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인성의 제한을 입고 있는 우리는 결국 몸의 제한을 입고 있듯이 한 곳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한때 그냥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어디 여기와 계시냐,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성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라도 인성을 취하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제한 안에 계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취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성과 편재성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 하실 때 참 인간으로서의 제한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여기저기에 편재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파 이해처럼 성찬에 빵 안에 빵 바깥에 빵 여기에 함께 빵과 더불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찬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이해는 기독론에 대한 오해 잘못에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럼 개혁파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예수의 몸은 인성의 제한을 받으시니까 거기 계신 것이고, 예수의 몸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임하세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찬에 함께 임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른 견해라.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 아니요, 떡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 의식의 거룩성과 순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 된 줄 우리가 믿고 받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예수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 뭐 하면 좋을까? 십자가를 매달아서 못 박아 죽는 흉내를 한 번씩 내보자. 이렇게 우리가 정하, 그건 너무 정하니까 그냥 예수님 유월절 나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 그냥 우리 대신하지. 이게 사람이 생각을 모아서 어느 게 더 좋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게 교회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정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라 하고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행하라 명하신 것이면서 내가 함께 있으리 하셨기 때문에 성찬 의식에는 주께서 행하라 명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약속에 따라 교회가 성찬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곳에 와 계신 거예요. 주께서, 주께서 영으로 함께 와 계신 거예요. 따라서 그 성찬 의식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즉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아무렇게나 임의로 대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종기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받아야 하냐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만일 믿음으로 받지 않고 흥? 교인 다 먹네? 나도 이거 먹지 뭐. 이거 뭐 배고픈데 잘 됐다. 이렇게 먹어버리거나 한 잔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해서 성찬에 대하여 그 주의 피와 살을 먹는 믿음의 회개의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덧입힌 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태만하며 잘못된 마음으로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겨 성찬을 대하게 되면 주님께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는 실로 믿음 안에서 성찬을 대하도록 실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하고 그래야 돼요. 물론 그것이 경직될 만큼 어렵게 해서 내가 안에 어떠한 그 마음의 죄상의 흔들림 하나조차도 성찬을 벗어나고 우리를 억압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는 본문 그 7장에서 합당한 수찬자들은, 수찬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붙였어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회원이어야 돼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성찬을 나눠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회원은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되어지고 회원으로 선포된 사람만이 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서 그 사람이 성찬을 잘못 받아 범죄하고 심판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자의 범위를 설정했으니 그것은 곧 세례받은 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회원이 한다는 어떤 그 제한을 두게 되어진 것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영적이며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단지 믿고 그 사람의 고백을 믿고 믿을 만한 믿음이 줄 만한 세례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고백을 근거로 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백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자들에게 회원으로 인정하여 성찬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나는 믿음이 진짜 믿습니다. 난 성찬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교회가 정한 그 전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아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그 사람이 고백을 들어보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 수행 성찬을 열어주는 데는 엄격히 제한을 했어요. 이게 전통적이에요. 전통이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가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세례 받고 당회 검토에 의해서 그 신앙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수찬을 나눠주는 못 금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주의 성찬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올이 성찬을 대하게 될 경우에 미처질 심판의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찬을 베풀 때는 결국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찬을 베푸는 자의 책임 범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서 주의 성찬을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받는 자 자신들이 그러한 주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 성찬은 거룩히 여겨지며 범위를 항상 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합당히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신앙이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그것을 내면적으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떡을 외형적으로 입에 넣고 물리적으로 맛을 보고 먹 삼키는 이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면으로 받아야 하니 내면으로 받는단 말이 뭐냐?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아, 주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음에 주께서 여기 임하셨다. 내가 지금 주의 몸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그 주의 몸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다. 이걸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설명됐어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부터 있죠? 그러나부터 성찬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밑에 물질로 씻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줄치면 요건 누구를 비판한 거라고요? 루터파의 견해를 배척한 것입니다. 아, 루터파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 믿음의 경로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먹으나 입으로 보고 떡과 포도의 맛을 느끼듯이 실제로 믿음으로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랑 보세요. 파랑. 파랑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저 파랑 같이 읽읍시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죠? 무지하지 않아야 돼요. 성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 성찬을 주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깨닫는, 이해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불경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경건은 제일 처음에는 무지하고 사악한, 이 사악함과 맞물리는 거죠. 불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나 실제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우리가 불경건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신자인데 완전치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자인데 온전치 못하자, 온전치 못한 신자를 다 불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불경건한 자가 되죠. 성찰을 나눌 자가 없죠. 그것이 아니고 불경건한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신자죠.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경건한 자, 무지한 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점을 교회가 정할 때 정한 기준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회원이 된 자, 그거 아닌 자로 이렇게 나누어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중요한 세 가지 분류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거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설명 부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쭉 지나가게 되면 1번 이런 게 있어요. 1번. 1번 있습니까? 예, 1번. 그 뒤엔 또 2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그 위에 몇줄 올라가면 개방성찬식 이런 게 있어요. 개방성찬식. 자, 오픈 커뮤니언 찾았습니까? 오픈 커뮤니언이라는 성찬에 대한 개방성찬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온 거 보세요. 개방성찬식이란 그게 나와 있죠?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한 문장까지. 개방성찬식이란 자기 자신이 판단해 보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에 대한 기준을 누구에게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받는 사람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베푸는 성찬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쪽에서는 뭐예요? 그건 누구나 좋다. 스스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당신이 책임지고 오시오. 그런 의미에서 개방성찬식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유는 첫 번째, 1번. 그리스도께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는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것처럼 성찬 또한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공중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과는 달리 성찬은 잡히시기 전날 그의 제자들만 모여서 따로 행하시며 그들에게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데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사도가 세웠던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이 자가 과연 경건한 자다, 믿음이 분명한 자라고 확인된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 관행이 초대교회사에 보면 흔적들이 있다. 그것은 그만큼 신중했던 것이 아닌가. 왜 신중해야 했냐면 무분별한 성찬 참여가 미처질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에서 개방성찬식에 대한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성찬식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런 입장에 좀 달라진다 그겁니다. 이것과는 달리 그 밑에 보게 되면 2번 그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줄에 다시 어떤 종류의 성찬식이 있어요? 폐쇄 성찬식이 있어요. Closed Communion이에요. 폐쇄 성찬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같이 이 견해대로 할 것부터 읽어보죠. 이 견해대로 할것 같으면 성찬을 집행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집행되어져야 한다. 집행되어야 한다. 이 폐쇄 성찬은 자기가 확인한 사람들만 주겠다. 내 책임인 거예요. 성찬을 베푸는 사람이 아까는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 당신이 책임져라 하는 것이었고 이번엔 뭐죠? 베푸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서 내가 책임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 교회에서 내가 세례받고 신앙을 확인한 사람들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뭐 목사건 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믿는 거야. 난그 사람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돼? 내 교회에 세례받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생찬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폐쇄 성찬식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성찬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조심성과 책임성을 집례하신 쪽이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어지는데, 문제점은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네 교회만 교회인가? 이게 되는 거라. 이게. 자기가 정한 사람들만 믿음이 참 믿음인가? 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 밑에서부터는 이와 같은 관례는 유형교회가 비교적 순수했던 때는 실제적이고 합당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개방성찬식이 부당하였을 것이다. 만일 오늘날도 모든 교회에 참된 유형교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 교회마다 모든 교회 출신의 회원들을 훌륭한 회원들로 인정하고 받으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폐쇄 성찬식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교파는 이제 더 이상 참교회들이 아닌가 하면 아무 교파도 그 교파 하나만이 참교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 제한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개방 성찬식 경우부터 그 단락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방 성찬식의 경우는 거짓 교회 회원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그들을 성찬에 참여시키게 되므로 그릇되는 것이고, 폐쇄 성찬식의 경우는 참된 교회들의 회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란 증거가 없는데도 그들을 배척하게 되므로 그릇된 것이다. 그 양극단의 제한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충 형태가 있다 이거죠. 절충 형태는 뭐예요? 제한 성찬식이라. 그럼 제한 성찬이라는 거 먼저 읽어봅시다. 제한 성찬식이란 어떤 특정의 참된 교회가 다른 교회의 회원들을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교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충분한 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신앙 고백이 확인만 되어지면 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 제한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 교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교회 회원도 우리 교회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게자 의사가 있으면 그 회원에 대해서 그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아는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한 성찬식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폐쇄 성찬식에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다른 교회가 왔다. 다른 교회가 왔는데 다른 교우가 미리 성찬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서 우리 교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확인할 것도 없이 안 된다에 비해서 확인하고 주라는 것은 개방 성찬식이 아니고 제한 성찬식 이름 붙여지지만 만약 한국교회에서 성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른 교우들은 받지 못합니다. 다른 교우 중에서 받기 원하는 분은 사전에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받고 받으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장 어떻게 들려요? 폐쇄 성찬식으로 들리죠. 그리고 보면 한국교회의 일반은 어떻게 돼요? 성찬식을 나눌 때 타교 교우들이라도 그가 세례받은 자이면 받아 좋도록 허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해가고 있는 성찬식의 기준은 개방과 폐쇄와 제한 사이에 어느 쪽이 가까워요? 개방 쪽에 훨씬 가까운 입장이죠. 즉 제한 성찬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 성찬식을 확대 적용해서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줘야 될 개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가 신자임은 주겠다고 하니까 신자임은 주겠다라는 그 전제는 스스로 확인하는 개방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세례받은 자의 경우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제한성을 취하고 있는 제한과 개방성의 요 중간에 있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되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니까 완전 개방형으로 가는 성찬식의 경우는 별로 없죠. 특별한 교회 아니면 완전 개방식으로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개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은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라고 세례를 꼭 못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박 목사님은 본인의 신앙 책임하에서 우리 교회는 개방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개방형을 택하는 것은 그만큼 받는 자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내는 자의 책임도 커져요. 왜 그렇죠? 이 폐쇄성은 완전 폐쇄성은 집내는 자의 책임성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자신이 다 부담지는 만큼 폐쇄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겠다는 거죠. 개방성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받는 자에게 맡겼어요. 그런 만큼 받는 자의 책임이 커지죠. 동시에 문제 발생하게 된 이 상황을 허락한 어떻게죠? 집내자의 책임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개방 성찬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성숙도가 필요해요. 피차가네. 전통적으로는 개방 성찬식을 한 교회는 아주 소수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폐쇄 성찬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한 성찬식이 일반적이고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 전통의 또는 루터란 신학 전통 교회가 전통성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폐쇄 요즘 폐쇄는 거의 없어요. 제한 성찬식을 합니다. 제한 성찬을 하고 선교적 마인드가 강한 교회 있죠.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듯이 믿는 자에게는 성찬을 나눠줘서 성찬을 통해 그들이 성찬을 가르쳐서 보는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듣는 말씀이 아니고 보는 말씀도 함께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열려지는 선교적 지향성이 강한 복음주의적 교회 일수록 개방선찬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넘어가서 오늘 교회 권징으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껏 떠드셨죠? 자, 이제 30장 교회 권징 공부하죠. 교회 권징. 권징, 권징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권징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권징. 자, 1항부터 읽어보죠. 1항 시작. 교회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결국 유형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이요 기관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유형적인 조직이요 기관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가르쳐서 질서에 순응하고 질서를 흐트러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토록 하며 질서를 어긋나게 할 때 그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권징의 예를 교회 안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25장을 가보세요. 25장. 25장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죠? 교회. 25장을 보게 되면 자, 25장 1항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죠.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이로 이어진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26장 성도의 교통 가보게 되면 1절에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1항을 같이 읽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그의 은혜와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중생케 하심으로 근거로 한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주님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와 뭘 합니까? 교제를 갖습니다. 각 성도는 주님과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성도 피차 간에도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과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피차 간에도 연합되어 있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따라서 성도 피차 간에도 어떻게 될까요? 교통을 하죠. 그 교통을 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또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부터 읽어볼까요?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하게 되는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됨의 의무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가르쳐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지 불순종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 교인으로 이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의 교인. 그럼 또 왜 교회에 교인을 등록하냔 말이에요. 또 교인 등록 신청서 이름 쓰고. 그 왜 등록하냐? 이 등록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개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지체로 확인받고 그리스도 오는 영적 은택을 누리기를 원함이며 동시에 나와 함께 더불어 이미 먼저 가입된 지체들과 함께 교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교인으로서 뭐 해야 돼? 권리가 생겨요.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 내가 등록했는데 그 교회가 공예배를 안 드리고 게을러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으로서 항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권리와 참석의 의무가 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게 다 생기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 피차 간의 교통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이 교회에 등록해놓고 주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신자의 도리에 의무의 반쪽만 보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외우고 5계명부터는 까먹는 거예요. 그 얘기는 4계명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죠. 올 때는 성도와의 교통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뭐냐면 어떤 의무예요? 덕을 세워주는 의무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 보세요. 피차 간에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어떻다고요? 피차 덕을 세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해야 한다. 이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옛 본성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은요, 이미 교인으로서의 교인됨에 마땅한 의무와 도리를 벌써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우를 대할 때는 삶과 근신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피차 간의 예를 갖추어 덕을 세우기 위한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만나기에 부담된다. 그럴 정도까지 예를 갖춰 대하세요. 성도를 대할 때 아이 뭐 어째저째 동네에서 만난 어느 아줌마 부르듯이 개똥엄마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친해지는 것이 교우 간의 친해짐은요 육적으로 친해진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교우 간에도 육적으로 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몸이 있으니까 교우들 자꾸 만나면 어떻게 해요? 깔깔깔 호호호 히히히 돈 꿔줘, 돈 빌려줘, 내가 살게, 네가 사. 같이 달러가고 뭐하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친해질 수가 있죠. 친해지면 어떻게 마음이 맞으니까 어때요? 속 얘기도 하고 그럼 가까워지니까 아, 정말 나 언니 당신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교제의 참된 모습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친해지는 것만 따지려면은 굳이 교회 와서 낯선 사람 만나서 사귀는 고통을 왜 겪어요? 진짜 친한 사람 다 따로따로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우를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친교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가 주께로부터 받은 각각의 은혜를 나누어 함께 격려하는 것이에요. 격려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히브리 10장에 못 박아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회집의 중요성과 교우들 교통의 중요성을 못 박아놨는데 교통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따라서 최대한 천사의 얼굴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내가 이 교인생활 못하겠어 할지언정 이해를 갖추시고 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셔야 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참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예쁜성도로 대하네. 저 사람이 보니까 나를 무시해요.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예쁜성도 대하는 것 같아. 있는 성질로 다 지으면서 나한테 와.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을 내가 선한 덕으로 세우자 할 때 상대도 거기에 합하여 선한 덕으로 나오면 참 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 존중받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기껏 아 예 이해했는데 아 그랬어? 저랬어? 아, 이 사람이 참 반말하시네. 그죠? 그러실까? 그렇지만 참고 아 그렇죠. 내가 더 겸손히 나가면 알아듣겠지. 눈치가 있으니까 해서 아 그랬어요. 저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말투를 바꿨는데 어 그래? 이 말을 존댓말하는지 반대하는지 계속 그런데 있잖아 그랬다가 그런데 그랬다가 그랬어요. 그게 맨 뒤에 맨 마지막 꼬리에만 요절 살짝 붙이고 맨에 반말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게 거슬리거든요. 참 꽤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이 나도 반말로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말투부터 생각하는 어떤 의견에서 자기 의견만을 굉장히 주장하는 파가 있잖아요. 글쎄 그건 이게 맞아 다 틀렸다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의견인데 말을 끊을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두 시간이고 내 듣기만 하고 와야 화평해져요. 왜냐하면 듣지 않고 이견을 냈다가는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게 피곤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두 시간 동안 듣고 올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도 다른데 교우 관계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린 각각 자신이 할 도리를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모두가 동시에 착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우 간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착 제 역할을 각각 동시에 잘하지 못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이해가 달라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를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할 때 자신 안에서 근신하며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교회에서 힘주어 하나로 이런 말을 막대기 가지고 툭툭툭 쳐가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일일이 가르쳐서 막 통제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잘라볼 때 그 안에 갈등과 그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통은 기본적으로 힘이 듭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자신이 경건한 덕을 세워 그걸 성품화시켜 성도의 덕을 위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안에서의 신앙적 한계 때문에 우선 그 고통스러워요. 연습하고 노력하자면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동시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견뎌야 되는 인내의 분량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뭐냐면 힘들건 안 힘들건 현재 잘 되고 있건 못 되고 있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나는 나와 함께 교우된 사람들의 종으로 부르심 받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우리가 내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로 이 회원의 하나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내가 정 못 견디면 교회를 달리 갈지 몰라도 이 교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상 뭐예요? 나는 이 교회의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 교제의 제1차 제1원리예요. 피차간에 이 생각으로 만날 때 피차간에 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피차간에 이 생각으로 만나게 되니까 피차 덕을 주는 것이지 이 생각은 빼놓고 유익을 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피차간에 그 생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차간에 싸움만 벌어져요. 절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개교회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 안에서 내 졸대로 신앙하는 우리의 익숙한 성품에 비춰서는 상상도 못 가는 소리죠. 지금 이 얘기에 뭐 내가 교회 가입하면서 이 사람들의 내가 종이 되면 섬기기 위한 것이 나의 회원됨의 의미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교회 원리가 그렇고 신자됨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다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빛을 못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돼지 우리새 뒹굴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꿀꿀꿀 대는 거 있는 게 뭐라고 냄새 난다고 자꾸 그래 꿀꿀꿀꿀. 왜 그래요? 씻어야 될 일을 씻어야 될 일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엉켜 살면서 그 냄새 난다 꿀꿀 대면서 아우성 치고 그러고 있죠. 서로 자기가 씻고 남을 씻겨주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터인데 교인들이 누리는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정치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는 정치라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교회 기관 내 교회 기관이요 그 조직 내에 다스림의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 다스림의 질서에 따라서 목적은 뭐예요? 성도의 교통이 주님과의 사귐이 피차 간의 사귐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질서가 유지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림의 정치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러운데 씻지도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씻어라. 냄새 난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 남으로 더 이상 여기 못 있고 우리 밖으로 내쫓을 거야.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권위를 교회 안에 준 직분자를 세워 직분자에게 위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직분자가 뭘 해요? 영적 감찰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감찰의 의무가 장로교회는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요? 당회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은 일반적 직무가 뭐예요? 성도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교통을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 질서를 어그러뜨리 있는가 보고 주님과 사귐에 대한 바른 진리를 혹시 회방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 그런 자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권면하고 권면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경책하고 경책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수찬 금지라고 그래요. 성찬 반응을 금지시킨다. 성찬을 금지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교족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교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경중에 따라 권징의 권한을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권한이에요? 세속적 권한과 달라요. 세속적 권한과 다르기 때문에 세속적 권한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10년을 묵게 하고 더 안 들으면 사형 이렇게 해요. 이게 물리적인 폭력을 세속적 권력을 하는데 교회 권력이란 것은 세속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다. 벌금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석을 1년 52주 중에 30주 3분의 2 미만은 벌금 50만을 명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금형하거나 어떤 구금 형태가 없어요. 교회의 영적 권력, 영적 통치는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때문에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요. 권면할 때 뭐라 하죠? 근신케 해서 영적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자극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가 이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진심으로 받으셨으면 이 말씀의 근거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오. 회개의 표를 보이기 위하여 당회는 당신 앞에 일주일간 금식을 명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당회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므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 잘못을 당회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당회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온 줄 믿고 그 징계를 해벌하게 되죠. 해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권면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암적 요소를 제하는 것이요. 교회 전체를 거룩과 화평으로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중요합니까? 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시행하며 주님이 세우신 규례에 따라서 권징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원만 그 권징을 통해 성도가 보호받고 거룩과 화평과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실교회와 주께 주신 말씀 속에 주어진 교회의 이상성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시행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로부터 이 권징의 교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성장의 이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 수를 늘리는 것이 제1의 가치로 떠오르게 됐어요. 물량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량주의가 지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려치 않고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옆 교회에서 뭐예요? 수천 정지 받은 사람이 행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쭉 가버려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대환영에서 3년 지나니까 권사님이 되시네, 장로가 되시네, 이렇게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권징은 어느 한 교회에서만 시행되어져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시행해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이명에 오는 교우들이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명 증서에 있어서 그걸 받아오 확인하고 그걸 받아들여진 경우가 되어지면 각 개교의 권징이 교회 전체로 통일돼서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물량주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교인을 받음에 있어서 묻지마가 된 것이죠. 아무도 묻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또 간음을 하고 큰 무리를 일으켜서 크게 교회를 어지럽히니가 신앙인이 아니죠. 더 이상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교적에 박탈된 사람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서 신자 등록하니 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떠서 이전 교회에서 신앙의 이력을 보여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신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시 세례 증서도 없고 하니 다시 가르쳐야겠어라고 해서 분명한 점검을 하면 호적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호적이 나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쉽게 등록되어지는 것이고, 세례는 받았는데요. 세례 받았고, 전에는 장로였고, 그 협동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멋이네. 피차간에 그 같은 데서 물량주에서 교회가 결국 권징의 기강들이 무너지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과 경책의 수준은 거의 사라졌고, 오직 딱 십계명 가운데서 심대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눈에 띔으로 그것은 이제 권징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제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도적질한 거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때에만 어쩔 수 없어서 결국 그 권징의 이름하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만 이제 겨우 남아있죠. 제가 들은 얘기라 말씀드리기 뭐 할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는 7계명에 관한 권징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교회의 직분자요 중지들 가운데서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권징을 못한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요, 점을 치러가고 구슬 하는데 권징을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우 중에서 점을 치러가는 거, 그거 당의 감찰에 걸리면 그건 뭡니까? 징계의 권징의 대상이에요. 구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권징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교회 회원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한 주인으로, 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만을 고백하고 그와 연합되어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그와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 거기에 그와 같은 오염되고 더럽힌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이 참 묘해요. 자기가 범죄하면요, 동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참 좋아, 괜찮아, 그 정도는 끌어당겨요. 그래서 계속 악한 영향력을 누룩이 가로서마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크는 것이 아니라 반대 영향으로 어지럽히죠. 그런 일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왜요? 첫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요. 그래서 다른 교우들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악행을 해가고 있는 사람, 항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건징은 철저히 바탕이 뭐에 기초하고 있죠? 사랑이에요. 이 건징 자체가 성도의 교통의 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건징을 하는 사람이 벌써 이미 건징을 해야 될 직분자요, 책임자로 서서 성도의 교통을 해나가는 표현이 뭐겠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악행한 자에게 그것이 악이요 라고 말함으로 교회 재판 속에서 끌어와 잘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책임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도 악이 악임을 말하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각종의 권징을 하도록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아주 부지런히 명철 있게 그리고 철저히 사랑의 근거에서 애타는 심령으로, 어떤 심령이죠? 구원의 열정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열정으로 감찰하며 시행되어질 중요한 교회적 책무인 것입니다. 자, 시간은 3분 남았는데 중요한 내용의 요체는 제가 구두로 지금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2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에 힘에 의하여 그들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두 서를 얘기했죠. 하나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 열쇠가 연결됩니다. 말씀은 열어주는 열쇠요, 권징은 닫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죠?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려지는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고, 범죄한 이에게 권징함으로 천국 문이 닫혀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러나 다시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가르쳐 다시 열어주는 것이죠. 결국 말씀과 권징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도 살펴봐야 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조금 약간 설명 더 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예, 네, 다음 마지막 시간인데 하고, 노회와 개교회 관계, 그 총회와 노회 관계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언 기도를 말이죠. 케이스별로 봐야 하는데, 모든 예언 기도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언 기도가 다 가한 게 아닙니다. 소위 예언 기도를 하신다는 그분과 그곳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별해 가야 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교회적 지도를 받을 필요가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 기도를 받아가는 하고자 사모하는 사람의 내면의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내면 기도를, 예언 기도를 구하는가? 점 대신 예언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점을 칠하는 자와 예언 기도를 구하는 자의 내면적 동기가 같다면 그것은 마찬가지 주 앞에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라. 그 무지로 인한 오류를 극복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언 기도나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떤 탐욕과 탐심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싶어서, 그래서 부족을 통해 애군을 띄운다는 식의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언기에 매달린다면, 그건 이미 심성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잘못된 심성이거든요. 그거는 예언 기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치유받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예언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은 상당히 잘 분별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곳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점장이도 마칩니다. 점장이도 이렇게 용할 때가 있나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는 것이죠. 예언기도에 안에서 그가 마쳤다라고 생각하여 예언기도가 성령의 은사라 일반화시켜서 맹신하고 맹종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대체적으로 위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권징에 대한 것과 성취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나니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저희가 분간합니다. 분간을 못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또 기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그걸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화평과 희락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에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